Open up to 1 Corinthians chapter 4. Last night, we talked about the fact that the Holy Spirit has as one of His primary responsibilities the task of helping us understand the things of God's kingdom.
자, 어제 말에는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임무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임무라고 배웠습니다.
And we saw in the Old Testament an example or a type and shadow of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한 모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모델을 보았습니다.
The children of Israel had been released from captivity in Egypt.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They had been locked up for over 400 years. And they did not know what it was like to live in freedom or how to serve God the way He desired. So God began to have these conversations with Moses.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하셨습니다.
And he said, Moses, I want you to go back down the mountain to the people and tell them what I expect.
자, 모세를 산에서 불러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저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얘기를 네가 가서 대신해라.
So Moses would take the information he received from God, he would go down the mountain and he would deliver it to the people.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산 밑에 내려가서 이 말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And the people then understood how they were supposed to live in freedom and what God expected of them.
그제야 그들은 모세가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자유의 인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세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And before they really understood all of this, to them it was perfectly natural to make a golden calf and worship it.
그들에게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그들이 금토화지를 만들어서 땅대로 이렇게 경배하고 하는 것이 그들은 잘못이 아니라 배우고 본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하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런 했습니다.
Because in all those years of captivity,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at's what they had observed.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나고 수 세대에 걸쳐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보기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짓이었습니다.
Well, Moses had to explain to them, no, this i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with God when you're serving Him.
자, 그때 모세가 그러고서 너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o over and over, Moses would go to God and find out what God wanted for the people. Then he would come back to the people and tell them what God expected.
그래서 반복해서 모세는 산을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내려와서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란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And the nation of Israel had to unlearn a whole lot of things that they previously thought were right when it comes to serving God.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다 다시 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새롭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Likewise with us, Jesus Christ has made us free.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고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예수를 해방시켰습니다.
The problem is, we never knew how to live in freedom.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난 뒤에 처음에 이 자유로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We had lived in spiritual bondage to sin all our lives until we accepted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And through Jesus, we now have been translated out of the power of darkness into God's kingdom. And God expects us to live certain ways now that we're in His kingdom. The problem is, we don't know what it's like to live like a Christian. So we need some help. We need someone to teach us what God expects. That's why God sent the Holy Spirit. He knew that just because we were born again, it didn't mean we automatically had the understanding of what God expected of us. And so God has given us His Word, but the problem is our religious system will teach us things about God's Word that is not what God intended. Just like the nation of Israel went to Aaron, Moses' brother, and Aaron said, well, sure, let's make a golden calf. That must be the way we're supposed to worship God. Likewise, today, we can go to many different religious leaders and ask them, what does it mean to be a Christian and what does God expect? And what they tell us may be right or it may not be right. But the Holy Spirit is the third person of the Godhead, and He knows exactly how we are supposed to live in the kingdom. Jesus said that the Holy Spirit would guide us into all truth. He said that He would teach you all things. Jesus said the Holy Spirit would take of mine and show it unto you. And the things that the Holy Spirit is going to teach us, the truth He's going to guide us into, and the things He's going to show us are all related to living in the kingdom of God. So the Holy Spirit takes the information from God and He brings it and He gives it to us. However, He does not communicate with us on the soulish level. He communicates with us on the spiritual level.
자, 이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를 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통해서 영적인 수준에서 이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And the way that he does that, the way that he conveys this information is as we are praying in tongues.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에게 성령께서 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방언 기도를 할 때 그런 일이 우리 영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And Paul said in 1 Corinthians chapter 14 verses 2, 4 and 14.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That as I pray in tongues, my spirit is praying.
자, 우리 말이죠.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He said, I am in communication with God.
자, 나는 지금 내 영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통이 되고 있다.
No man understands what I'm saying.
내가 방언을 기도하는 것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But the things that I'm praying about are the mysteries of God.
그러나 내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And as you know from last night, Jesus said in the Word that it's been given to us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God.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These things are mysteries because until people could become born again, we could no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kingdom of God.
자, 우리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를 도대체 이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And Paul went on to say, when I pray in tongues, I'm edifying myself.
또 사도 바울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마음을 기도하면 내 자신을 세운다. 이렇게 마태 중요하듯이 내가 강하게 내 자신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
And then in verse 14, he said, when I'm praying in tongues, my spirit is praying, but my understanding is unfruitful.
그리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14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마음을 기도하면 내 영은 열매를 맺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 other words, I'm praying in a language that man doesn't know, but I'm in spiritual communication with God.
자, 내가 지금 바울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서로 대화가 되고 있다.
Now look in Isaiah chapter 28.
자, 이사야 28장 보겠습니다.
If you remember, throughout the week, I hav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studying God's Word line upon line and precept upon precept.
저는 이틀간 사실을 아시겠지만 이 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한 귀절 한 귀절 말고 한 귀절 그리고 한 개념 이 벽돌 따듯이 하나씩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I'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leaving verses in context so that we can fully understand the message in the Bible.
그래서 어떤 성경들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문맥 전체를 비추어서 읽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 Isaiah chapter 28, look at verses 9 and 10.
자, 9절 10절을 보면 이사야서 28장 9절 10절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저주되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도 놀라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 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주를 주 위에 반복하고 주를 주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So here God is saying that the people he's going to be able to teach knowledge and the people he's going to be able to make understand doctrine are those who receive teaching line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자, 사람들에게 이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면 한 줄 한 줄 또 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조금씩 이렇게 차차 체계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걸 말했습니다.
Now what that means is if you're not receiving teaching and instruction from the word line upon line and precept upon precept, you're running the risk of coming to a misinterpretation of scripture.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개념 한 개념 이렇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 나가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Now the things that I've been sharing with you all week, I was not taught these things as I was raised in church.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다니면서 잘하는 그 교회에서
I was raised Baptist, and most of the things that I have shared with you from God's Word, I was told, are not for today.
저는 평생 전에는 신예교에서 부모님이 들어서 살아서 신예교라고 해서 다녔는데 신예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 설교한 거 한 하나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I wasn't taught about being able to walk in the authority of Jesus and do His works.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하도록 이 땅에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I wasn't taught about being anointed with the Holy Ghost and power to be abl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능력으로 기름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신대교에서.
And so many other of the things that I've shared with you in these services, I was never taught.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지금 가르치는 대부분이
And the reason I'm telling you that is because I don't want you to think that I was raised my whole life with this kind of knowledge.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제 과거를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아, 저 목사님 평생 저런 얘기 들어서 저런 얘기 왔을 모양이다 라고 오해하지 말고 그런 과거에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전혀 못 듣고 해왔던 목사였습니다. 성도였습니다.
The only reason that I am able to stand up here and share these things with you is because I have practiced the things that I have taught you this week.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걸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한 것들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In other words, I have spent much time praying in tongues, allowing the Holy Spirit to help me in my walk with God.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며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더 도와주셔서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성령께 허락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And this has been a growing process for me.
저는 영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It didn't happen overnight. It has taken time.
이런 거 하룻밤 새도록 방언 기도한다고 금방 하룻밤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the Holy Spirit has taught me is what we just read in Isaiah about studying God's Word line upon line and precept upon precept.
그 성령님께서 제게 가르쳐준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28장 9절 10절에서 정말 한 줄 한 줄 한 개념 한 개념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성령께서
And because I've done that and prayed in the Holy Spirit has been able to unlock the scriptures like never before in my life.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에 정말 진리의 열쇠를 탁 열어주셨는데 자, 평생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많이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And what we're going to do tonight is look at this process.
자, 오늘 밤에는 이 과정을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f you have a bookmark of some type, put it right here in Isaiah 28.
자, 이사야서 28장 거기다가 이렇게 북마크 주로 표시해놓고 다시 돌아볼 거니까.
And after you've done that, then turn over to 1 Corinthians chapter 12. Last night, we looked at three verses out of 1 Corinthians chapter 14. We looked at verses 2, 4, and
14.
But tonight what we're going to do is take those three verses, put them back in the context of 1 Corinthians chapter 14, and get an understanding of the entire message that Paul is giving to us in that book.
자, 어제밤에 이 세계절만 봤는데 이번에는 오전에 세계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문맥을 비춰서 이 세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Now, how many of you would agree with me that if there is a chapter 14, there must be a chapter 13?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을 봤는데 14장이 있다는 걸 보니까 14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And if there's a chapter 13, there must be a chapter 12.
자, 13장이 있다는 걸 보니까 12장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d if there's a chapter 12, there must be a chapter 11.
10장이 있으면 11장이라도 있겠네요.
Very good. Now, to give you a little background,
잠깐 또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was the major problem with the church at Corinth?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주된 문제가 뭐였던 것 같습니까?
It was spiritual immaturity.
예,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And the spiritual immaturity bred division in that church.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분열이 많습니다.
In fact, that spiritual immaturity bred all kinds of problems in that church.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그 분열뿐만 아니라 온갖 문제가 교회에 가득합니다.
If you keep that in mind when you study the entire book of 1 Corinthians, it's going to help you to understand why Paul wrote many of the things that he wrote.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고린도서를 살펴 보면 여기에 왜 이 편지를 쓰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그 이 편지의 답을 답장을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편지 쓰기 전에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답장을 쓰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으면 그 교회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런 답장을 썼어야 되는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였어요.
Now I told you to look in 1 Corinthians chapter 12, but let's read chapter 14 verse 1 first.
자, 13장 1절 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Notice in this verse he makes the statement to follow after charity and desire spiritual gifts.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사랑하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라가라.
Now turn back to chapter 12.
자, 12장 보겠습니다.
Look in verse 1.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않으노라.
He says, now concerning what?
뭐에 대해서?
Spiritual gifts.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What was one of the things he mentioned in chapter 14, verse 1?
자, 14장 1절에?
Spiritual gifts.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라.
So can you see immediately there just might be some kind of a connection between chapter 14 and chapter 12?
자, 여러분 생각에 12장과 14장의 뭔가 연결점이 있죠? 영적 은사라는 것에 관해서.
And he says in chapter 12 verse 1 concerning spiritual gifts, brethren, I don't want you to stay ignorant.
자, 12장 1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영적 은사에 대해서 무식하게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Then in chapter 12 he begins talking about spiritual gifts. Now look at verse
31.
So he's still talking about spiritual gifts. He says, covet earnestly the best gifts.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은사를 열망하라라고 했습니다.
What does he say in chapter 14 verse 1?
그러나 14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추구하라.
Desire spiritual gifts.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라.
So can you see that there has to be some kind of a connection between chapter 12 and chapter 14?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 어떤 그 연결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Now, what is sandwiched in between chapter 12 and chapter 14?
자, 12장과 14장 사이 샌드위치로 연결되는 것, 가운데 샌드위치가 뭐죠?
Chapter 13.
14장이 샌드위치로 중간에 들어있네요.
So now look at the beginning of chapter 13, verse 1.
12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마음들로 말한다 해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꾀가리가 되고.
He mentions here about speaking in tongues.
여기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But he also mentions charity.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Look in chapter 14, verse 1.
14장 1절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He says, follow after what?
뭘 추구하라고요? 사랑을
charity. 추구하라. You see that? So, Now we're establishing the fact that there must be a connection between chapter 14 and chapter 13.
자, 이제 13장과 14장에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ow look in chapter 13, verse 13.
13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
So he mentions again charity.
또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And then in chapter 14, verse 1, he starts right in with what?
그리고
charity.
14장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Now tonight we do not have the time to do verse by verse, to do a verse by verse breakdown of chapters 12, 13, and 14.
오늘 밤에 12장, 13장, 14장을 한절 한절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But what I've done in the last couple of minutes is shown you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chapters 12, 13, and 14.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이 한 스토리로 다 같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부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Therefore, if we want to com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chapter 14, it's going to help us if we start our study in chapter 12, verse 1.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우리 고린도서 14장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좀 다 봐야 되겠다는 것을 알겠죠?
But like I said tonight, we simply don't have the time to go through all three of these chapters.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시간이 뭐 너무 많이 없어서 이 세 장을 좀 더 철저하게 공부를 못할 것입니다.
So what we're going to do tonight is basically focus on the first half of chapter 14.
자, 오늘 저녁에 한 것은 14장 전반부만 다 할 수 있기 바랍니다.
Because basically, that's all the time we have tonight.
자,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We're going to go verse by verse through essentially the first half of chapter 14.
14장 전반부를 한번 구절별로 보겠습니다.
And in the process of doing this, we're going to be leaving verses 2, 4, and 14 in context. In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14장 2절, 4절, 14절이 전체 문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So let's begin in verse 1.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He says, follow after charity and desire spiritual gifts. But rather that you might prophesy. Now he says, desire the spiritual gifts.
자,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원하라, 열망하라, 갖기를 원하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n he turns right around and he says, but rather that you might prophesy.
그러나 그거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더 사모하라 했습니다.
Now is he saying that prophecy is more important than the spiritual gifts?
그 얘기는 그러면 영적인 은사보다 예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보조한 것입니까?
No.
그게 아니죠.
And what we need to do immediately is get an understanding of what this word prophecy means.
자, 여기서 이 예언이 뭔지 또 궁금해야 되겠어요.
Many people have taken the word prophecy and said that it means only the foretelling of the future.
어떤 사람은 이 예언하면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래를 갖다가 미리 말하는 것,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at is only a part of what prophecy is all about.
그러나 사실 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말하는 것은 구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This word prophecy actually means declaring the word and the will of God.
사실 여기서 진짜 뜻은 여기서 예언하는 사실 진짜 뜻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And included in this can be the foretelling of the future as God reveals it.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미래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 중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Okay, now remember, what was the major problem in the Corinthian church?
자, 기억해 보시죠. 그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It was spiritual immaturity.
네, 영적인 그 미성숙.
So what is it that God would want to take place in the lives of these Christians?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He's going to want them to grow up and mature spiritually.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So Paul says, desire the spiritual gifts, but rather that you declare the word and the will of God.
자, 영적인 은사를 삼아라, 그러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And in verse 2, he says, he that speaketh in an unknown tongue speaketh not unto men, but unto God, For no man understandeth him, howbeit in the spirit he speaketh mysteries.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분과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라.
Now remember, what are these mysteries?
자, 이 미스터리라는 것은 신비예요. 그러니까 미스터리가 뭘까요?
We learned last night that these mysteries are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자, 미스터리는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So in essence, what Paul is saying is, when a man prays in tongues, he's not talking to men, but he's in communication with God, and this communication with God pertains to the revelation of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자, 이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으로 이렇게 신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언 속에는 하늘 나라의 비밀이 신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Now, why would God want us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알기 원하실까요?
Because the more that we understand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the better chance we have of growing up spiritually.
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ut then he turns around in verse 3 and says, "But he that prophesieth speaketh unto men for edification, exhortation, and comfort."
그러나 3절 말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며 위로하느니라.
In other words, in verse 2, he says, when you're praying in tongues, you're in communication with God.
자, 2절에서 네가 방언 기도하면 너는 네 영이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있지 않느냐.
But when you're prophesying, you're in communication with people.
그러나 네가 예언하면 사람과 교통하는 것이다.
Which comes first?
어느 게 더 중요하냐?
The tongues or the prophesying?
어느 게 먼저 와야 되냐? 방언 기도가 먼저 와야 되느냐? 예언이 먼저 와야 되느냐?
It's the tongues.
네, 방언 기도가 먼저 와야 되냐?
Now look in verse 3.
자, 4절,
or verse 4.
4절,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He that speaks in an unknown tongue does what? Edifies himself.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세운다.
But he that prophesieth is doing what?
예언하는 사람은
edifying the church.
예, 교회를 세운다.
So I need to do verse 2, praying in tongues, before I can stand up and do verse 3, prophesy to you.
제가 교회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예언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내 스스로를 세우는 방언을 많이 해야겠죠?
Because when I'm praying in tongues, I am edifying myself in the revelation and the knowledge of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God.
야, 제가 스스로 방언을 많이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내 자신 특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And then as I am edified in that knowledge and that understanding, I can come and declare to you those things that God has revealed to me.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내가 성질이 세워져서 드디어 사람들 앞에 서서 예언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n in verse 5, Paul says, I would that you all spake with tongues.
자, 오늘 드디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난 너희가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바란다.
He says, but rather that you prophesy.
그런데 이어서 말해요.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 원하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더 바란다.
Then he goes on and says something interesting.
For
greater is he that prophesieth than he that speaketh with tongues, except he interpret that the church may receive edifying.
이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통용하여 교회가 쓰임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다.
Is he saying that it's not important to speak in tongues? No, he already said at the beginning of the verse, I would that you all speak with tongues. But rather that you prophesied. Here's what he's saying in verse 5. He's saying, I want you all to speak in tongues. But the key, the goal of this, is not just for you to speak in tongues, it's for you to be able to reveal to the people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나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 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을 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깨달아서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세우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The reason he says, it's greater if you prophesy than speak in tongues is because he knows that if you spend that time praying in tongues, you then are going to be qualified to stand up and prophesy to the people.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만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예언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And remember, what is the goal in the book of 1 Corinthians?
자,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로 편지를 쓴 목적이 뭐죠?
It is for the people to get past their spiritual immaturity and grow up in the Lord.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맨날 영적으로 어린애 같은 짓 그만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And what they need is the understanding of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in order to do this.
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자라야 될만 했습니다.
So Paul is saying, I want you to pray in tongues. I want you all to pray in tongues.
그래서 너희 영적 성장으로 나는 너희들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너희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But praying in tongues isn't going to do the church any good unless you turn around and prophesy to the church what the Holy Spirit has revealed to you.
그러나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게 한 것도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침내 이제 벌어서 그 깨달은 시를 예언으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야만 그들이 유익하지. 그래야 그들이 알아듣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And in verse 6, he gives himself as an example.
예를 들었습니다. 6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 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와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He's saying, look, I'm the Apostle Paul.
나는 그 바람 내가 사도 바울 아니냐.
And if I spend all my time praying in tongues, what good does it do you unless I turn around and teach you what the Holy Spirit has taught me?
자, 내가 사도 바울인데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깨달아봤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 말처럼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
In other words, You don't profit by all the time I spend praying in tongues unless I speak to you by revelation, knowledge, prophesying, or by doctrine.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다면 혼자 방언 기도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So Paul is saying, yeah, I need to pray in tongues, but for your benefit, I need to deliver to you what God has delivered to me through the Holy Spirit.
물론 방언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려면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뭔가 알아주시는 말로 계시나 지시나 예언이나 교리로 여러분에게 가르쳐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나.
Then he gives a natural example in verse 7.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연적인 예를 들었어요. 피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피를 부르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He says, a musical instrument is going to give sounds. But if you can't figure out what those sounds are, it doesn't make any sense to you.
자, 맞죠? 소리 내지만은 여러분이 소리를 구별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In other words, think of it this way. If somebody sits down at the piano and just hits the keys, you hear the notes, but they don't mean anything.
자, 어느 사람이 피아노에 앉아서 저같이 멋진 사람이 암달을 막하고 빼고 있으면 소리 나죠? 그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예, 구별이 안 되죠?
But if they sit down and begin to play a tune that you know, you can sing with it.
그러나 피아노를 쉽지 않은 사람이 앉아서 어떤 곡을 치면 여러분이 듣고 무슨 노래를 하는구나 알죠?
It's the same piano and the same notes, but now they're put in a way that you can understand.
자, 같은 피아노고 같은 악보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으로 연주할 때 알아듣는 것입니다.
And in verse 8, he gives another natural example.
그래서 또 하나 자연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냐?
He says, if the army is ready to go into battle, but the man with the trumpet doesn't play charge, the army is not going to know what to do.
자, 이 옛날 전쟁의 얘기죠. 옛날 전쟁은 공격 앞으로 뭐 어떻게 하라 하는 걸 그냥 나팔 소리로 이제 신호를 했는데 이 나팔이 그게 신호에 맞는 신호를 불어주지 않는다면 군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공격을 하는 건지 방어하는 건지 아무렇게나 불어버리면 모른다는 거죠.
But the moment the trumpeter plays charge and the army recognizes that tune, they're going to know exactly what to do.
자, 드디어 불교 앞으로 가는지 뭐라고 특별한 그 신호를 보내면 군인들이 그 소리만 듣고도 아, 공격하는 소리구나 하고 안 하는 거죠.
Then in verse 9, he takes us back to his teaching on tongues.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예를 두 가지 준 다음에 다시 방언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다. 만약 너희가 방언을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He says, You need to speak words that the people are going to understand. Somebody might say, aha, verse 9 says you're not supposed to speak in tongues.
아, 근데 구절에 보니까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여기 구절에 하는 얘기 뭡니까?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을 갖다가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They would say, you see there, you're not supposed to speak unless it's words that can be understood.
자,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알아듣을 수 없는 방언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해서 안 된다.
So I could take verse 9 out of context and teach that you're not supposed to speak in tongues.
자,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셨죠? 이 앞뒤를 다 읽어보지 않고 구절만 쏙 빼가지고 설명하면 어떻게 하세요? 거봐라, 승계의를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But if I
그렇게
if I take verse 9 and I put it back in this chapter, it doesn't mean that at all.
자, 그러나 이 구절을 그렇게 말고 다시 이 21, 13, 14절 전체 문맥을 꼭 집어넣으니까 방언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지 그렇게 아니죠?
What Paul means in verse 9 is this: unless you stand up and speak to the people in words they understand, delivering to them what God has taught you, then it doesn't benefit them that you're praying in tongues.
자, 이 구절을 다른 말로 잘 해석해 바울의 뜻을 잘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네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기 말했죠, 6절에 계시나 지시나 이런 어떤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지 않다면 네가 혼자 방언도 많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So verse 9, Paul is actually saying you need to pray in tongues, but then you need to turn around and teach the people what the Holy Spirit has taught you in a language they can understand.
다른 말로 그냥 다른 말로 그냥 충분하게 설명을 다 앞에 다 맞춰서 말한다면 너희들은 방언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계실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갖다가 성도들 앞에서 들을 수 있는 말로 깨달을 수 있는 말로 계시를 하거나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이나 교리로 잘 가르쳐야 네가 방언 많이 하는 것이 성도들의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 이렇게.
Now read verses 10 and 11.
자, 10절, 10절 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을 때도 뜨거운 소리는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Paul is saying there are a whole lot of people with a whole lot of different languages in the world. And if I talk to you in my language and you don't understand me, and you talk to me in your language and I don't understand you, then we're barbarians.
나는 영어로 말하고 여러분은 한국말로 말하고 서로 나는 한국말 부르고 여러분은 영어 부른다면 이 바바라는 말이 아시죠? 야만이라고 하는데 이 어원이 바바바바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내 귀에는 뭘 어떻게 해요? 바바바바 느낀다. 바바라는 말이 나왔어요. 야만인데 사실 어느가 다른 못 알아듣는 소리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바리아.
So once again in verses 10 and 11 what Paul is doing is saying you need to speak in tongues. You need to pray in tongues. But you also need to teach the people what God has taught you in their language.
자, 그러니까 10절, 10절도 무슨 얘기입니까? 12절. 그리고 너희들이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하는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성도들에게는 교회 앞에서 얘기를 해야 유익이 되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갖다가
Now read verse 12.
자, 12절.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He says, you're zealous for the spiritual gifts. However, you need to excel to the edifying of the church.
자, 여기 번역을 잠시만요. 자, 너희가 영적인 은사를 삼아라. 그러나 이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통상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Now, how is it that I edify the church?
자, 제가 어떻게 교회를 유익이 되고 세우게 할 수가 있죠?
He told us in verse 4, it's by prophecy.
4절에 말했습니다. 예언함으로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다.
In other words, it's by declaring the mind and the will of the Father.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 이게 예언입니다.
And what is it that's going to cause me to excel to the point that I am able to stand up and prophesy to the people?
자, 사람들 앞에 서서 예언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교회를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절?
It's praying in tongues.
거기에서 열심히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So in verse 12, Paul is saying, yes, it's good to be excited about being able to pray in tongues, but you need to do it, and then you need to stand up and teach the people what God has told you.
그래, 이 시절에 너희도 마찬가지다. 내가 열심히 가지고 방언기도하는 건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정말 이게 좋은 것이라면 너희 방언기도 많이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도 이렇게 계시와 지식과 이론과 교리를 풍성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열매를 나눠줄 때야 그게 진정하게 좋은 열매로 좋게 나타나는 것이다.
Now look at verse 13 and read it. Verse 13.
13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느라.
He says, the person who's praying in tongues, he needs to pray that he's able to interpret.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은
And this is where a lot of people have come up with a very, very wrong doctrine. It has been taught that you should never speak in tongues unless somebody is there who can interpret. But is that what that verse said? No.
아니죠?
The verse said the person who's praying in tongues needs to be able to interpret.
자,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방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o you know what I'm doing tonight in this sermon?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설교 가운데 하고 있는지 뭔지 압니까?
I am interpreting tongues.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say, how in the world are you doing that?
아니, 설교하는 게 방언통역이라고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I haven't heard you speak in tongues one time tonight, Brother Martin.
나는 마틴 목사님 방언을 한 번 들었습니다.
It's all the hours that I have spent praying in tongues that the Holy Spirit has given me the revela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this process. I now am interpreting to you, or I am prophesying to you what God has said in His Word.
자, 제가 수많은 시간 방언기도 하면서 우리 발언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하늘의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준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다 통역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Because if I pray in tongues and then I ask God, God help me to understand very clearly what it is that the Holy Spirit is teaching me, He'll do it.
저는 제가 방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 가르쳐주십니다.
Then I'm able to stand up and teach to people what God has taught to me.
그래서 하나님 제게 가르쳐주신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Now look in verse 14.
자,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기도하면 내 영혼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시각을 열매맺지 못하리라.
Paul is saying, when I'm praying in tongues, it is my spirit that is praying because it's my spirit that's receiving the revelation. And he says, as I'm praying in tongues, my understanding does not understand the words.
자, 방언을 기도하지만 내 머리로 그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다.
And he says, when I pray, I'm praying in the spirit, my understanding is unfruitful because I'm using a language that my mind doesn't understand.
자, 나는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기도할 때 내가 내 영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Now read verses 15 through 16.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지각으로도 기도하며 하겠으며 내가 영어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어로 추구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Basically what Paul is saying here is that when I am in a public assembly or if there are people around me, I'll pray with the Spirit and pray with the understanding.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같은 데에서는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아르는 말로 지각으로도 기도하겠다. 영어로도 찬양하고 또 내가 아르는 말로 지각으로도 찬양하겠다.
Then I'll sing with the Spirit and I'll sing with the understanding. And he says, otherwise, if all I'm doing is praying and singing in tongues, the person next to me may have no idea what I'm doing.
예,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해도 내가 뭐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지 않겠나.
And they won't know whether to say amen or oh me.
그래서 아멘이든지 오 아멘이든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언제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아멘인지.
So he says, I'll pray in tongues and with the understanding, so the person next to me won't think I'm some kind of a nut. I have heard it said that there is nothing in Scripture which says that a congregation should pray in the Spirit or sing in the Spirit. But what does this say?
저는 사실 과거에 이렇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를 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해서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웠는데 이 성경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If it's wrong to pray in tongues and sing in tongues when you're around other people, why did Paul say he would do it?
자, 사람들과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So Paul is saying here, it's okay to pray in tongues when you're together in a church. It's okay to sing in tongues when you're together.
자, 이건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But you should also pray and sing with the understanding so they know what's going on.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알아들으시는 말로도 기도도 하고 알아들으시는 말로도
Now look at verse 17. Read that.
너는 감사를 하자 다른 사람은 셈을 얻지 못할 것이다.
He says, when you're speaking or singing, if when you're praying or singing in tongues, you're doing well. It's okay.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하고 방언을 찬양한 거 여러분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했어. 알겠습니까?
But the other person is not what? Edified.
그러나 다른 사람 옆에서 이거 구경하는 사람은 세월을 받지 못했다. 세월을 입지 못했다.
Now what is it that causes somebody else to be edified?
그러면 옆에 사람도 같이 세월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It's when I prophesy or speak the mind and the will of the Father.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만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예언을 할 때 옆에 사람도 같이 세월을 입는 것입니다.
So Paul is saying, yeah, it's okay to pray in tongues and to sing in tongues, but you need to do it with the understanding also, so the other person can be blessed spiritually by what you're doing.
네가 방언으로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옆에서도 같이 예언을 받게 하려면 네가 이렇게 그 방언의 결과 예언을 해야 되지 않냐? 옆에서도 같이 은혜를 받지 않겠나?
Now read verses 18 and 19.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일만 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 나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다섯 마디 말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Now what's he saying in here?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He says, I thank my God I speak with tongues more than y'all. But in the church, it's better that I speak five words with my understanding so that I can teach you.
그러나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다섯 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데 훨씬 유익하다.
And some people have used this verse 19 to try and say that tongues aren't for today.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9절만 속배하는 말이로 여기 봐라 방언 기도는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방언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But it's impossible to make this verse say that.
이 19절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Because if you understand everything that Paul has said from verses 1 through 18, you'll understand verse 19.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봐야 19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Paul isn't saying it's wrong to speak in tongues. He's actually saying it's right to speak in tongues.
자,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ut if you are going to be edified as a result of what I'm doing, then I need to speak to you, even if it's just five words, in a language you understand.
그럼 내가 방언을 많이 말했는데 내가 방금 말한 결과를 여러분에게도 같이 유익이 되게 하려면 단 다섯 마디 말에 다섯 마디 말에도 여러분이 알도록 쓰는 말을 해야 그것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겠나.
Because I could stand up here and speak 10,000 words in tongues, but you're not edified.
자, 우리 15절 말대로 내가 여기서 만 마디 방언 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세움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죠.
But if he speaks 10,000 words in tongues, who is going to be edified?
자, 그러면 그가 만 마디 방언 말하면 누가 세움을 입고 있죠?
It's going to be Paul.
네, 바울이 자기 자신이나
So he prays his 10,000 words in tongues, and then he stands up before you and delivers to you the message in the understanding.
자, 그래서 바울은 만마디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그 결과 깨닫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그들이 알아두시는 말로 교회 앞에서 몇 마디 할 수 있는 겁니다.
That way you too are edified.
그래야 여러분도 성도들도 함께 바울이 기도한 그 결과
Now read verse 20.
2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 또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He says, Brethren, be not children in understanding. In understanding what?
깨닫는 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When he says, brethren, be not children in understanding, what he's saying is, don't be foolish in understanding everything that I have just got through teaching you.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기까지 가르쳐줬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러지 마라.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Then he says, howbeit in malice be ye children.
어린아이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What's the difference here?
악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깨닫는 데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무슨 차이입니까?
Okay, think about a child.
어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You take two little children who get in an argument over a toy.
자, 장난감 같다고도 어린아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칩시다.
One says, I want it.
하나님, 내 거야.
The other says, I want it.
아니야, 아니, 내 거야.
And then one of them takes the toy and hits the other in the head with it. And they both fuss and they both cry. But 5 minutes later, they're playing together again. And they have forgotten all about the fight over the toy. What was the problem in the Corinthian church? Spiritual immaturity. What was going on in the Corinthian church? Divisions and factions. The people were fighting among themselves. And Paul says, when it comes to malice, you people need to be like children. You need to get over it, forgive each other, and get along. But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the things that I've been teaching you, you don't need to be like children. Why would he say that? Have you ever noticed that the attention span of a child is about 5 seconds?
어린아이들은 무엇에서 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하고 끝난다는 걸 아시죠?
How many times do you have to tell a child to do something before they do it?
어린아이들한테 뭐 하라고 얼마나 얘기를 해야 합니까?
In other words, Paul is saying, you people need to pay attention to what I'm telling you here.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가르치는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He says, you better not ignore it. Because this is going to take you from where you are in your relationship with God to where God wants you to be.
여러분, 다른 바울이 말하면서 고린도 성도에게 여러분이 내 하는 말을 잘 관심 가지고 들으시죠. 그래야 이 말씀대로 잘 해야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영적인 미성숙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 성숙 단계로 이런 기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nk of this another way.
또 다른 말로 생각해보세요.
Paul is saying, I have prayed in tongues and prayed in tongues and prayed in tongues more than you all. And God has given to me revelation knowledge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I have come to teach this information to you in a way that you can understand it. So you need to pay attention to me and not reject what I'm teaching you. Because if you do, then you're going to end up in a worse mess. Now read verse
21.
Now notice closely what's written in this verse. Paul says, in the law it is written, with men of other tongues and lips will I speak to this people.
율법의 것들은 내가 이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것이다.
Now this phrase, other tongues, is Paul saying that people from other countries would come in and teach them?
자,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국어를 여러분 가르친다는 뜻입니까?
Is that the tongues that he's talking about?
외국어라는 뜻입니까?
It can't be.
그럴 수가 없습니다.
And the reason we know it can't be is because of everything he has written from verse 1 through verse 20.
자, 여기 사도 바울이 14장 1절부터 2절까지 전부 다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When he speaks here of men of other tongues, he is speaking of men or preachers who spend time praying in tongues.
그럼 지금 수많은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지금
And the reason we know that is because what Paul has already said about praying in tongues and being edified. How that if I pray in tongues, I'm edified, so that I then can stand up before you and edify you through the teaching that God has given to me. So in this verse 21, Paul is saying, look, it is written, with men of other tongues and other lips will I speak to this people. Or in other words, God is speaking in this verse, and God is saying, I am going to speak through preachers who pray in tongues.
자, 우리 21절 말씀을 다섯 말로 쉽게 번역한다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목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할 것이다.
As these preachers and teachers pray in tongues, I'm going to be able to give to them revelatio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자, 이 목사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할 때 나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은
And then they're going to be able to turn around and deliver to the people the revelation and understanding that I've given to them. And God says, in spite of that, they still won't hear me. Now keep this verse 21 in mind and turn back to Isaiah
28.
And this time, instead of reading verses 9 through 10, read verses 9 through
13.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끗해 줄 것인가? 저절대고 작가진에서 물려오는 자들에게로다. 명령을 명령에 반복해 하고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며 주를 주위에 반복하고 주를 주위에 반복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니 이는 그가 더듬은 입술과 단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섞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하시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해 임하시어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주를 주 위에 반복하고 주를 주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로 가서 뒤로 나오죠 부러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십니다.
Can you see how Paul is quoting from Isaiah over there in 1 Corinthians 14:21?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사야서 28장에서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In other words, this passage in Isaiah chapter 28 is a prophecy about praying in tongues to be able to teach God's word line upon line and precept upon precept.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줄 위에 줄을 반복하고 명령에 명령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Paul is saying, hey, way back with Isaiah, God prophesied that there would be people in the body of Christ who would refuse to listen to teaching about tongues.
자,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기를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이미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Isaiah prophesied that there would be preachers and teachers who would pray in tongues and receive revelatio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from God. Then they would turn around and teach the people or prophesy to the people, but people would reject what they're hearing.
자, 여기서 예언하기를 이제 방언을 기도하고서 하나님부터 많은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돌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28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One way that you could think about this is 1 Corinthians 14:1 through 21 is an expanded explanation of Isaiah 28:9 through 13.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These are things I was never taught.
저는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I never came to understand until I started practicing what Paul taught about in chapter 14.
자, 이걸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르친 것인데 제가 이것을 배우기 이대로 제가 살다 적용하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But here's the thing. In chapter 14, Paul doesn't say this only works for the preachers or the teachers. He's saying if anybody prays in tongues, this is what's going to happen to them.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은 목사나 교사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바울을 기도하면 이렇게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Now, if your background was like mine,
여러분이 혹시 시험경 백그라운드가 저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There was a time in your life where you would have rejected what you just heard tonight.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서도 지금 방금 들은 말씀과 같이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분이 있을 거예요.
And you would have said, no, no, this tongue stuff, it's not for today.
이 방언 말하고 있는 거 난 필요 없어.
I have gone through the entire New Testament. And I have looked for passages that teach tongues will cease.
저는 신약 성경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다 그쳤다 하는 구절이나 봤습니다.
But instead of just taking a verse out of context, like verse 9 in 1 Corinthians 14, I left all the verses back in context. And when I read through the entire New Testament, I discovered that the things I had been taught about tongues ceasing were absolutely wrong.
저는 이렇게 그동안 제가 잘못 배워왔던 한 구절씩 한 구절 빼가지고서 방언을 붙였다, 방언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대략 성경 전체를 다시 연구해보고 확인해보니까 그 문맥 전체를 연구해보니까 어느 전까지 그들이 나한테 잘못 가르쳤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이죠.
What I found out was if I leave the verses in the passages, they're giving me a whole different message.
자,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 문맥 전체로서 어떤 비전을 보지 않고 문맥에서 하나 쑥 빼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전적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Now the reason we did this tonight was to give you an example of how important it is to leave everything line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when you're studying God's Word.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는 한절 한절 정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전체적으로 문맥 가운데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 하는지 그거를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보여드렸습니다.
For some of you tonight, this may have been the first time that you have ever made a connection between 1 Corinthians chapters 12, 13, and
14.
For some of you tonight, this may be the first time that you have ever seen the flow in the entire chapter or in the entire first half of chapter
14.
Knowing this, can you see how important it is to not just jump and skip through Scripture to try to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kingdom of God? If we do that, that's how we end up with incorrect doctrine. And God even warned about that way back in Isaiah 28 when he said everything needs to be line upon line and precept upon precept. Now I'm just going to share with you what's happened to me over the years as I've prayed in tongues. And what's happened to me is the same thing that can happen to every single person who will pray in the Spirit. You will eventually get to the place to where on the inside your spirit is going to be able to detect when somebody is using scriptures out of context to try and preach a doctrine.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구절 전체 문맥과 관계없이 한 구절 뽑아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딱 지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영안에 그런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And I can only speak for myself, but I am now at the place to where I really don't want to listen to any preachers that I know do not spend time praying in tongues.
그러므로 나는 솔직히 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목사들 말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Now here's the thing. Somebody might say, well, yeah, but Brother Martin, that was just for the Corinthian church.
아,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 아, 마틴 목사님, 그야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고 그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We will close with this verse.
네, 이 말씀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4.
4장.
Verse 17.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What was Paul's ways?
어떤 것이 바울의 방법이었죠?
He said, I thank my God I speak in tongues more than you all.
4:17.
Paul says, "For this cause I've sent unto you Timothy, who is my beloved son and faithful in the Lord, who shall bring you into remembrance of my ways, which be in Christ, as I teach everywhere in every church." What was Paul's ways?
자, 내가 각처에서 가르친 대로 바울의 방법. 그 바울의 방법이 뭘까요?
He said, "I thank my God I speak in tongues more than you all."
바울은 말씀, 내가 너희들 모두가 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teaching that Paul gave to the Corinthians about praying in tongues is the same teaching he would have given to every single church when he taught about praying in tongues.
So,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방언에 대해서 가르친 그대로 그는 어떤 교회, 다른 교회 와서도 똑같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And since Paul never said that this would come to an end, why should we not teach this today?
자, 바울이 말하기는 이 가르침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가르침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끝났다라고 가르치겠습니다.
Now tomorrow night what we're going to do is take another look at this whole issue of how the Holy Spirit helps us.
자, 내일 밤에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 다른 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And we're going to see from Scripture what the Holy Spirit will do in our lives to help us overcome anything that is happening that would keep us from fulfilling what God wants us to do.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s the moral of the story tonight?
자,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이 무엇이죠?
Pray in tongues and leave scripture in context.
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기도 하나님과 숙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주려고 하는지 분명 전체를 보라.
Hallelujah. All you warriors for Jesus, stand up.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숙한 군사 같이 사자로 일어서시오.
And lift your hand and begin to tell Jesus how much you love Him.
여러분 주님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손 들고.